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유혹을 조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너무 유혹이 많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이 자칫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실패도 사실 유혹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뱀이 여자를 찾아왔어요.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뱀은 생명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숭배하기까지도 했고 애굽 왕 파라오가 쓰고 있는 관 보면 요 머리에 딱 그 보면 뱀이 있어요. 이 뱀과 독수리인데 여튼 이 뱀이 이게 관을 딱 장식하고 있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묵상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찾아가 가지고 제일 먼저 보여준 표적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뱀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숭배하는 애굽 사람이 죄와 생명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그런 뱀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 보면 뱀이 여자를 찾아오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모습인 거예요. 가장 매력적인 모습. 우리 왜 CF 광고 보면 아주 멋진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설득력 있고 정말 매력적인 그런 인물이 다가 그 광고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뱀이 여자를 찾아왔을 때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과 감추어 놓고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거짓말해요. 너희가 이거 이 열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면서 우리 감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덕분에 누리지 못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뱀이 여자를 속여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3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과장하고 죽을까 하노라. 불순종의 결과는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짐을 벗겨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고 불순종의 결과는 과소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재단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어그러진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질문인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단이 몰라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한 것 아니고, 사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그러진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질문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성공적인 성도가 되고 싶은, 뭔가 이게 정말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 다 있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늘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고 9장까지, 지금 1장 이제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잠언 9장까지가 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잠언을 읽으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잠언 묵상 안내 잠깐 했지만, 제가 이번 수요일에도 이제 두 번째 잠언 묵상 안내하려고 합니다만, 잠언을 읽으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교훈이 그냥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잠언에도 사실 일정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에요. 10가지.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언 묵상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리고 7절 볼까요?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제일 먼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유혹을 조심하라는. 그래서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유혹이에요. 유혹.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사람이요, 이를테면 뱀으로, 뱀의 모습으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유혹하는 악한 자가 얼마나 의리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는 것은 뭔가 서로 뭐 억울하지 않도록 아주 공평하게 같이 일하자, 그래서 함께 제비를 뽑아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전대 하나만 두자는 거는 이를테면 우리가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자,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유혹하는 자가 얼마나 살갑게, 얼마나 다정하게, 얼마나 의리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기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거짓말쟁이가, 특별히 이단이, 우리 시대에는 이단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안 친절하면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모든 사기꾼, 우리를 속여먹으려는 사람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는 거,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혹하는 자가 너무 의리 있는 방식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뭐 이러면서 아주 의리 있게 다가와가지고요, 유혹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하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온갖 부하로, 온갖 재물로, 온갖 귀한 보석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실하게 땀 흘려서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서라도 빼앗자, 우리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 집을 아주 화려한 금은 보화로 채우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혹하는 사람은 이렇게 탐욕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 돈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은 자본, 돈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 돈, 경제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해.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네 노후가 편안한 거야. 네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세상이 늘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아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계속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형통한 것이지, 뭔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형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위태로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서 이익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세력을 더해가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다고.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우리 시대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재물이, 인생의 금은 보화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악한 유혹하는 사람, 그래서 여튼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집을 그 많은 재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왜냐하면 12절에 스올같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킨다는 거는요, 이거는 산채로 그냥 통째로 꿀꺽 삼켜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불꽃 같듯이 눈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유혹하는 사람이요, 이 악한 사람이 우리가 얻을 이익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기만 하면 막 우리 집을 온갖 그런 금은 보화로 그런 멋진 재물로 다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은요, 이익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익이 된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돈이 되느냐? 나한테 유익하냐?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바른 일이냐? 이것이 정직한 일이냐?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일이냐? 이런 거를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금은 보화로 우리 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뭐 주변에 있는 친구의 말이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CF 광고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든지 뭐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 길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결국 그 길을 계속 걸어갔을 때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유혹을 따라 걸어가다가 보면 결국 삶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을 금해야 돼요. 계속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젊은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왔다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전에 그 친구가 그 은행에 취직했을 때 회식을 한 거예요. 선배들이 데리고 회식을 했는데요, 1차, 2차, 3차 하면서 술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하튼 이 시대에 그 여하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을 다 갔다 밤새 거기 따라다니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인데요, 선배들이 가자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고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어요. 아주 십수년 교회를 떠나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기는, 지금 이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유혹을 그 거절하지 못하고 가자는 대로 다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영혼에 큰 상처를 받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가 여기를 가자 저기를 가자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결과는 뻔하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면 새가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그물로 탁 뛰어들겠습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그러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거는 결과가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유혹이라는 거는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뻔한 거예요.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가만히 숨어서 가만히 엎드려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금은보화가 그 이익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탐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결국 그 마지막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이 유혹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하죠.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유혹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오히려 사실상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많은 분들이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우리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를 돌보아주는 영적인 아비, 엄미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오히려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쉬워질 텐데 교회 안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더 어려워요. 이기기가 더 어려워요. 교회 안에 친구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대면대면하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면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어려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쭉.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는. 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될까요? 유혹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 유혹이 다시 없느냐? 아니죠. 한 번 그 유혹을 이겨도 다음날 또 같은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내일로 미룰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아무런 유혹도 당하지 않은 채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인생에 나는 아무런 유혹이 없어. 인생에 누가 아무런 유혹도 당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그 유혹이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점점 굳어진 심령 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가지고 범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고 넘어진 영혼에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이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요 병든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병든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바라봐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고 자기는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거 병든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만 들으며 살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병든 신앙이고요. 자기 맨날 주님의 음성 자기에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침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해야 될지, 양말을 무슨 색깔을 신어야 될지 이걸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 그 성령의 가르침이 어떤 날은 한쪽에는 빨간 양말, 한쪽에는 파란 양말, 이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박 목사야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하거라. 물론 제가 생각할 때 뭐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헐 제가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그냥 저는 사실 넥타이 앞에 있는 넥타이를 암거나 하기 때문에 뭐 꼴로진 않습니다만 주님이 굳이 그거 그런 거를 말씀하실 정도로 또 그거를 듣고 배워야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야 입을 옷을 부모가 골라주지만 10살, 20살, 30살 먹은 시집 장가간 자녀의 옷을 너 뭐 입어라 뭐 입어라 그게 정상인 부모입니까? 또 그거를 들어야만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은 제정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만 듣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혹을 조심해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유혹을 조심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은요 가끔씩 착각해요.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굴 거냐? 부모냐? 선생님이냐?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요 또래 친구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냐?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또래 친구들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그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이 청소년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또래 친구들이요. 성장한 어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성령이시고 뭐 목사님 말이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남편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아내는 내 말을 제일 잘 들을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옆집 아줌마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아닙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또래 집단에서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큰 유혹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요, 우리가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유치부가요, 예배당 방문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유치부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간을 정해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이 다 교회를 왔어요. 왜냐하면 1년 이상 유치부 예배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와, 그러니까요, 어른들도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힘든데요, 애들을 영상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욱이 그 컴퓨터나 텔레비전은 맨날 만화 영화 보던 건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이런 거를 보고 있으려니까 애들이 이거 이 재밌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애들 어제 예배당 마당을 다 한번 밟을 그 예배당 방문의 날 이렇게 보았어요. 아침부터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다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요,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 듭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이게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예배당 마당이라도 밟게 기도합니다. 예배당 마당 밟는 것도요, 요즘은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다 어려워가지고 아예 예배당을 못 오는 일들이 많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될 분도 있어요. 진짜 예배당 오고 싶고 예배 참여하고 싶지만 본인이 하는 일도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예배당 못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은 성령께서 정말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형편에서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립니다. 네.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게 영상 예배가요, 이게 유혹이 될 때도 있어요. 유혹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경건한 삶을 상당한 정도로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요, 이게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10시 예배 나오시는데 10시 예배 참석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다 이게 목욕 재개하시고 그리고 다 뭐 이렇게 머리도 감고 머리 이게 이제 루즈는 안 발라도 되지만 눈썹은 그려야죠. 여튼 뭐 이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으로 올라 그러면 1시간, 2시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마치고 돌아가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거예요. 영상 예배는요, 그냥 그 시간만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한 번씩 예배당에 오신 분들 보면, 아이고, 저분들은 오늘 퇴근하고 저녁도 못 드시고 오셨겠네. 실제로 수요일 저녁 8시에 예배 오려면 퇴근하고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치러야 될 대가가 많겠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린다, 영상으로 참여한다 이러면 진짜 앞뒤 다 떼고 고시간만 딱 그 앞에 있을 수 있으니 이게 또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얼마 전에 방송실에서 저한테 신고를 해요. 뭐라고 신고했냐면, 목사님 10시 예배인데요 다 10시 10분쯤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는지는 모르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10시에 예배 드리면 10시에 안 들어오고 10시 10분 15분에 들어오는 분들 꽤 있어요. 저한테 신고. 그래서 누군지 찾아라 제가. 근데 누군지 찾을 수는 없대요. 영상 예배가 궁녀지책입니다. 영상 예배가 궁녀지책이지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틀이 될 수 없다는 것, 제대로 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멋진 오케스트라, 멋진 오케스트라 공연을, 오케스트라 공연을 현장에서 듣고 그 공연을 보는 것과 중계된 텔레비전 보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축구, 뭐 무슨 야구 이런 거를 운동장에서 보는 것과 중계로 보는 것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예배는요, 이게 현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온라인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분들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배 앞뒤 다 떼먹고 설교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밥 먹을 때 흰 밥만 퍼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밥 먹을 때 다른 반찬 하나도 안 먹고 흰 밥만 퍼먹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거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설교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은요, 이게 온라인 시대가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인터넷에서 보면 얼마나 멋진 설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박용태 목사의 설교는 졸린데 진짜 말 잘하는 멋진 설교자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유혹이 될 것 같아요. 박용태 목사님 설교는 졸리는데 저분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고,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와서 초상 치러주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이 듣는 설교자 있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초상 치러줄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수십만 명이 듣는 인기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 익숙해져 가기가 쉬운 거죠. 또 그런 멋진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지 멋진 식당에서 한 번씩 먹는 요즘 뭐 전주 뷔페 다 망했다 그럽디다만 하여튼 뭐 그런 멋진 식당에서 먹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요,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배당 와서 극장에 앉아있듯이 가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 예배 아니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서 다른 성도들과 소통하거나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나날이 쇠약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조차도 점점 가물가물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설교하는 목사도요, 교회의 한 지체에 불과한 거죠. 목사도요, 교회 안에 한 지체고 제가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나서 설교하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설교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서로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영상 예배가 아니고 우리 교회 가장 큰 유혹은요, 영상 예배와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점점 희미해지고 그 관계의 끈이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채로 지내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큰 유혹이고 큰 시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다 그래도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만큼 죄악의 세력은 거대하고요,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만큼 유혹이 다양해요. 자기를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어떤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혹이든지 이길 수 있어 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무너진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홀로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스스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건져주시는 거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다 내 할 일을 내가 알아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완고한 모습이라고요. 무너진 모습이죠. 그래서 나한테 관심 갖지 마. 어?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병든 영혼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 나 이런 유혹 있고 나 이런 참 힘든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하고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해야 되는 무엇을 더욱 그리해야 될까요? 소망을 굳게 잡는 것.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초대교회도요 모이기 귀찮아라 하고 모이기 싫어하고 이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돌보기, 서로 격려하기, 서로 챙겨주기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혼자 설교 듣고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러고 끝내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는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을 점점 쇠약하게 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 구역 모임 반드시 해야 돼요. 구역에서 서로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이거 해야 된다고요. 구역장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구역장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모이자는 말도 못하면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님 우리 구역장을 좀 용맹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장에게 용기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좀 잘 돌보고 잘 챙기는 그런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구역장님이 요즘 힘드시냐고 응? 그러면서 구역장들 좀 격려해서 우리 그래도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묵상 나누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구역 모임 반드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줌으로라도 하자고. 그래서 우리 구역 중에서도요 매주 줌으로 구역 모임하는 구역도 있어요. 어떤 구역은요 보니까 두 번 해요. 왜냐하면 네 명이 넘으니까 다섯 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한 번 네 명 모이고 그 1부, 2부 구역 모임 하더라고요. 구역장이 좀 너무 애써서 좀 불쌍해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구역 여하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돌볼 수 있고 서로 교제가 되는 거죠. 외로움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에 외로움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롭게 버려진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버려진 인생 아닙니다. 외롭게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당신은 외롭게 버려진 인생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등 두드려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안아줄 때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유혹이 많은데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혼자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 그런 거짓말입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 시대에 속이는 겁니다. 너 뭐든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네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야. 그거는요, 우리 시대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